서강대학에 계시던 김용건 선생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착잡하죠. 예전에는 뭐 저야 뭐 선생님 한 분이니까 어른들 부고는 선생님 부고밖에 못 들었는데 이제 선배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리고 뭐 선배라고 하면은 김용건 선생이 제가 학번 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김용건 선생이 77학번이에요. 제가 이제 80학번이니까 연배 차이가 없죠. 거의 없죠. 꽤 오래전에 서강대 철학연구소에서 그 논문 발표할 때 그때 뵙고 그 뒤로는 못 뵌 것 같아요. 김용건 선생 라디오 출판사에서 책 출간하실 무렵에 여러분 만났었고 사실 철학과에는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 전공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만나도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그냥 우스갯소리로 늘 말하는데 철학과에 다니는 사람이 1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뭐 5명 정도는 니체나 뭐 그런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한 2-3명 정도는 철학과에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고도로 추상적이고 명료한 논리적 사유, 거의 수학에 가까운 그런 게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처럼 그 역사나 역사 철학이나 또는 그냥 이런 사변적인 말, 수사학적인 서사 이런 걸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수는 의외로 적어요. 분석 철학. 김용건 선생님은 이제 분석 철학 하시는 분이죠. 전공하신 분이죠. 서강대학에 재직하셨던 이한조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한조 교수님이 그 분석철학, 한국 분석철학의 그 아주 초창기에 탁월하신 분이죠. 그분의 제자인데, 김용건 선생님. 여튼, 마음 깊은 곳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하여튼 편치 않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오늘 좀 오전에 그 얘기를 소식을 들었는데 하루 종일 그냥 문득문득 떠올라서 조금 그랬습니다. 글 이제 이를테면 글을 쓸 때도 저처럼 이렇게 사변 철학 스페큘러티브 필로소피 사변 철학은 사실 철학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이 분석 철학을 전공하는 이들은 그게 철학이냐? 철학이라고 하는 건 명료한 사유를 그 목표로 하는 게 철학이지 그게 무슨 철학이냐? 그렇게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 제 기억으로도 그 분석철학 전공한 교수가 그 석사 논문 초록 발표를 하는데 이게 이쪽 사변철학 전공한 석사 과정생이 뭔가를 발표하니까 도대체 왜 그걸 발표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철학이냐 막 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뭔가 명료한 것에 대한 추구 그리고 원리적인 것에 대한 추구 그런 것들이 철학적 사유에 있어서는 바탕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오늘은 파한집에 이인노 파한집에 소개되어 있는 아주 흔한 널리 알려진 얘기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그 이제 우리는 우리는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저처럼 사변적인 이런 철학 이쪽 하는 사람들은 그 제 선생님께도 이제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었는데 그 어제도 얘기한 엊그제 그 시미지 이쿠타로 교수의 그 논문 잘 쓰는 법 글을 쓴다는 것, 글을 만든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얘기를 그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박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글이라고 하는 것을 잘 써야 된다라고 할 때 굉장히 심하게 그 절차탕말하고 다듬고 그냥 정말 좀 막 질릴 정도로 그런 걸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쪽에 분석철학 그 하는 분들은 글이라고 하는 게 뚜렷하게 저기 생각만 잘 전하면 되지 뭐 그걸 그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철없을 때는 뭐지 글도 못 쓰는 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되게 웃기는 얘기죠. 그런 것 갖고 다퉈봐야 아무 소용 없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나서 인노의 그 파한집에서 퇴고를 다루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인노의 파한집에서 퇴고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게 퇴고라고 하는 건 그러죠. 인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문의 자꾸를 다듬는 법에 있어서는 오직 소릉만이 절묘했다. 소릉이라고 하는 게 두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보의 집이 그 소릉이라고 하는 곳, 그 서쪽에 있어서 소릉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두 소릉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사는 동네를 따서. 그래서 이제 두보의 식구들이 그러하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들을 읽어보면 사람의 재주는 그릇의 모나고 둥근 등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양해서 두루 다 갖추기는 어렵다. 천하의 기이한 경관과 특이한 감상은 사람의 마음과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매우 많으니 진실로 재주가 그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눈과 마음과 눈을 즐겁게 하는 게 매우 많으니까 그 느끼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 말이죠. 이를 비유하자면 둔한 말이 연월천리길을 향해 가는데 연월천리길이라는 게 연이라고 하는 건 연나라를 말하는 거고 예, 중국 북쪽이죠. 북경 지역. 예, 그래서 이제 연나라의 수도가 그 지금의 북경이라고 하는 베이징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를 예전에 연경이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월나라는 지금 남쪽 강서성 지역이니까 얼마나 멀어요. 월나라는 그렇죠. 월나라는 그리고 월나라 중국의 월나라 남쪽이 월남 아니에요? 월남 굉장히 멀죠. 북경에서 이제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국경 지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월천리길을 향해 가는데 아무리 부지런히 재직질해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 그래서 옛사람들은 비록 뛰어난 재주를 가졌더라도 함이 함부로 시문을 짓지 않았다. 반드시 단련하고 탁마하는 공력을 들인 뒤에야 그리 무지개처럼 아름다워져서 영원히 빛을 발하게 하였다. 심한 경우는 열흘 동안 단련하기도 하고 한 계절에 걸쳐 연마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읊어보는데 글자 한자를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염을 비비면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느라 1년 동안에 단 3편만을 짓는데 고치기도 한다. 손으로 두드린다는 고와 밀다는 퇴자 가운데 어느 것을 써야 할지 고민하느라고 경윤의 행차와 맞닥뜨려 부딪힌 것이나 요 경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서울경자에다가 그 벼슬을 할 때 윤자죠. 그래서 이제 인구가 많이 모여 사는 서울의 행정을 한성부윤 할 때 그 윤자 한성부의 윤 그럴 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누구를 말하느냐 이 고태라고 하는 말은 당나라의 시인 가도가 에서 나온 말이죠. 그때 이제 그 한유, 그때 그 경륜, 경조인 한유를 길에서 마주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시인 당나라 시인 가도가 시상이 떠올라서 이제 지었어요. 새는 연못과 나무에서 자고 중은 달빛 아래 물을 민다. 이렇게 지었는데 이게 민다, 문을 민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요거 조금 이따 얘기를 할 수 있네요. 두드린다, 두드릴 곳자 뭐가 좋을까 골똘히 하다가 이제 한유의 행차길과 맞닥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도가 한유에게 가서 사정이 이러니까 한유가 민다는 태보다는 두드린다가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두드린다가 되겠죠. 두드린다. 그래서 이제 한유의 말을 나란히 길을 갔으니까 한유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가 뭐냐. 이응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거, 극한 거처에 붙이는 말이다 해서 이제 쓴 것이에요. 한가롭게 사니 이웃도 적은데 풀길은 정원으로 들어간다. 거친 정원으로 들어간다. 황원을. 새는 연못과 나무에 깃들고 중은 달빛 아래 문을 두드린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은 이제 들빛은 들판의 빛이죠. 다리를 지나면서 나뉘어지고 구름은 바위를 옮기듯이 움직인다. 구름이 막 이렇게 바위를 감싸고 움직이는 모습을 이렇게 적은 거겠죠. 잠시 갔다가 여기 다시 온 것은 극한 기약을 저버릴 수 없어서. 요 시는 이제 요 시를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가도라는 사람이 원래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환속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중이라는 건 누구냐 이제 여기 나온 가도가 아는 사람일 텐데 여기서 퇴를 쓰는 게 좋으냐 고를 쓰는 게 좋으냐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자, 문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두드린다 그러면 문이 열려있지 않으면 두드려야 되겠죠. 나왔다고 두드려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해야 되잖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한유는 두드린다고 말하 두드리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게 그냥 단순히 퇴보다는 고가 좋다라는 그게 그냥 말 그대로 그 글자가 더 좋아라는 것으로 권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환속을 했는데 환속한 것이라고 하는 게 환속했다가 다시 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신은 속세의 사람이다. 그러니 당신을 위해서 문이 열려 있을 리는 없고 그러니 두드려야지 이런 것을 갖다가 품고 있겠죠. 근데 이제 시의 끝머리에 가보면 그 부분 있잖아요. 극한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잠시 갔다가 여기 다시 온 것은 그 말은 환속했다가 아무래도 뭔가 그래서 다시 온 거란 말이죠. 그 극한 기약이라는 게 함께 돌을 닦자고 한 것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돌 닦자고 했는데 좀 뭔가 자신이 환속한 게 어리석어서 온 건데 그런 말들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고민을 한 거겠죠. 이게 단순히 문을 두드리느냐 문을 미느냐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돌을 닦는 스님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요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죠. 그것을 두드릴 고자와 밀퇴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게 이제 한자가 가지고 있는 네, 한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그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엉켜 있다고 하는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게 이제 한자가 가지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는데 그냥 우리 흔히 이걸 이제 글을 다 쓴 다음에 퇴고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퇴고라는 게 이제 그 문장을 다듬는다라는 뜻으로만 쓰여요. 그런데 그 퇴고의 연원을 따라 올라가 보면 사람이 아 뭔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아득히 다 닿지 못하고 물러났던 사람의 아쉬움과 또는 그 회한 후회와 한탄이 이렇게 엉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죠. 이걸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했더라면 우리가 이제 가지 않은 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땠을까? 그냥 흔쾌히 뭐 난 지금 아유 그거 뭐 철학 공부 별 것도 아니었어. 인생 쓰라리기만 했지. 기뻤던 순간은 뭐 몇 번 없었어. 항상 고통스러웠어. 그렇게 푸념하면서 마치 떠난 걸 잘한 것 했다는 식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 가끔 해보거든요. 아마 이 가도라는 당나라의 시인도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오고 가니까 달빛 아래 문을 민다라고 했다가 아 한유가 뭐가 밀어 두드리자지 그렇게 하니까 그래 두드린다 나는 떠난 사람이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달빛 중은 달빛 아래 물을 민다. 그럼 본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아직 스님이던 시절이다. 그러면 민다가 되겠지만 환유는 두드린다라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환송한 사람이야 라고 지적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문득 생각해보면 그 김영근 선생님이 대장암 수술을 하고 결국 돌아가신 것 같은데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여튼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